이사야 2장 1절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적인 미래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심판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와 같은 말씀들이 그 본론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선지자의 예언 앞에 붙는 것은 선지자가 앞으로 말할 내용이 앞으로 말할 이 선포가 그 선지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에 의해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그대로의 말씀이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라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감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심판의 내용을 더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이 나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자신의 생각이 더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 선지자의 입에서 전해져야 했습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름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선지자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온전히 순종했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작은 아이의 한 식사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귀에게도 또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작은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쓰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사용하는 도구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하고 볼품없는 제품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료의 귀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료를 사용하는 그 예술가의 예술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들어쓰시고 작고 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4절에는 세상 끝날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상 끝날에 열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산에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위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온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참되고 진리 되시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자 칼로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무기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평화의 농기구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소망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의 정세와 열방을 보면 누가 더 강력한 칼을 만들고 누가 절대로 막지 못할 창을 가지고 있느냐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서로의 급소를 찾아 찌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만을 찾고 있고 우리가 가진 그 무기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죽는 것이 자신들의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겨루기는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더 큰 피해와 아픔과 상처만을 남깁니다. 오직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맹렬한 분노와 증오로 차있는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이끄시며 이 땅과 열방을 평화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분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정말 원했던 사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단장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에서 간단하게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자 말한 것처럼 전도하고 하나님의 참되고 진리되는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교회생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평화의 나라를 건축하시고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림절에 이런 믿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22절입니다. 6절부터 9절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정치, 경제적으로 교류했습니다. 7절엔 하나님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했고 8절, 9절엔 그 땅에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으로 인하여 일어날 결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섭고 두려워 보입니다. 요 노아의 심판 때처럼 이 세상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처럼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 2장 후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심판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파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곰고 염증이 생긴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하고 그 상처를 째야 합니다.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일을 심판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 회복과 또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죄보다 더욱 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어떤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회복되며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의 능력을 기다리며 또한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